KBS FM 90.7MHz 가치란 시선 이도영입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주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대부분 신문 1면 탑기사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총선 앞 파열음 기로에선 윤한, 1면 탑기사고요. 동아일보 역시 1면에 탑으로 총선 23일 앞 윤한 2차 충돌. 한겨레에서 1면 탑이네요. 이정섭 조석기국 여당 요구 선근 대통령실 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하단에요. 친윤 핵심이죠. 이철규 비례대표 공천 비판, 용산 한동훈 또 충돌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서 1면 탑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은 그렇습니다. 총선 3주 앞두고 윤한 2차 갈등이라는 제목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중 호주로 떠난 이 대사와 언론인 획할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 수석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건데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두고 충돌한 데 이어 총선을 3주 앞두고 당정 갈등이 재점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사 귀국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황수석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같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황수석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사퇴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도 잡음이 나왔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당정의 가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친윤계와 대통령실 일각에서 한 위원장이 주도한 비례 명단에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한 위원장은 어제 밝힌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 가까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황 수석 거취에 대해 한 위원장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는 소식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신문에서 일면에서 크게 다루고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의대 교수들 사직 고수 윤 갈등 후 첫 병원 방문이란 기사인데요. 지금 의료 공백 사태 한 달째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예고에 정부가 연일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장부터 강경 대응에 나섰던 전공의 집단 사직대와는 달리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교수들이 사실상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다가 교수들 또한 진료 거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의료계 내 우군인 대형병원들을 챙기고 필수 의료보상을 강화하는 수가 개편안을 구체화하는 등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설득조의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기용 장관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민수 차관도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면 중증 진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내 5대 상급 종합병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조 장관은 정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들 병원에 대한 지원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 한국일보에서 전하고 있고요. 동아일보에서는 좌측 하단에요. 2,000명 증원 의대별 배정 인원 내일 발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현재보다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내일 20일 발표합니다.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등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속전속결로 의대 정원 증원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건데요.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결정 배경과 의료개혁 의지 등을 밝힐 예정인데요. 지난달 6일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43일 만에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됩니다. 정부 일각에선 정원 배분 후 한 달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확정해 공고하면 현실적으로 증원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소식 동아일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요. 국제 곡물 가격 33% 떨어졌는데 국내 빵값은 12% 올라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세계 곡물 가격이 30% 이상 떨어졌답니다.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국내 가공식품 가격지수 빵값은 오히려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식품 원재료 가격의 하락세가 국내 물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에서도 농산물 물가 잡기 총력 윤석열 대통령 사과 배 파격 지원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과 한 개 가격이 5,000원, 뭐 8,000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파격 지원을 해서 물가를 좀 잡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기대대로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물가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말이죠. 또 하나가 푸틴 관련된 소식이 모든 신문에 다 사진과 함께 나와 있는데요. 한국일보에서는 5선 푸틴 더 강한 러시아, 멀어지는 우크라이나의 봄이라고 돼 있고요. 동아일보에서도 차르 푸틴, 종신 집권의 길로라고 사진과 기사가 나왔고요. 한겨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종신 집권 문년 날 3차 대전 운운이라는 기사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7%가 넘는 사상 최고 득표율로 대통령 5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직접 충돌할 경우 3차 세계대전에 근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서방을 강력히 견제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 이번 대선 압승으로 2030년까지 6년 임기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총리로 실질적 권력을 휘둘렀던 시절까지 합치면 약 거의 30년 집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2020년에 개헌을 했으니까 2030년에 열린 대선 에도 또 출마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 푸틴 대통령이 71살, 71세니까 어이구 84살까지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종신 집권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한겨레에서 전하고 있고요. 하단에요. 1900억짜리 지방 세입 시스템 한 달째 오류투성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행정안전부가 1,900억 원을 들여서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 시스템 이 개통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스템 지연 등 오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종합적인 안정화 조치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 업무 마비를 좀 토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는 6월 재산세 등 다가올 지방세 납부 때 세금 부과를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고요. 중앙일보에서는요, 또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14일 지역구 5곳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인데요. 경기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는 46%, 이광재 후보는 40%, 6%포인트 차이고요. 오차범위 내네요. 최재형 서울 종로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32%, 곽상원 민주당 후보는 43%로 여기는 민주당 곽상원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중앙에 보이면 탑에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엎치락뒤치락이네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이요. 경제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경제 섹션 일면 탑기사는요. 서울 생계비 런던 도쿄보다 비싸, 삶의 질은 81위라는 기사인데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머서가 세계 주요 도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생계비가 전 세계 도시 227곳 중 16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고요. 반면에 전 세계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에선 241곳 중에서 81번째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 도시 생계비 순위 1, 2위는 홍콩과 싱가포르입니다. 3위는 스위스 쥐리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16위로 서울이죠. 런던, 도쿄보다 도시 생계비가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뛰어오르는 서울의 생활 물가 때문에 생계비를 높인 주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세계 주요 도시의 삶의 질 1위는 오스트리아 빈, 2위는 스위스 쥐리인데요. 우리나라는 81위입니다. 완전 중위권에 그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뭐 도쿄는 50위네요. 근데 우리나라 삶의 질, 생계비는 엄청 비싼데 삶의 질은 중위권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조선경제에서 이거 잊어먹을 만하면 나오는 기사들인데 오늘 조선경제에서 일면에 나왔네요. 중앙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옆집은 집이 두 채래 점점점 중산층 절반 난 하위층이라는 기사인데요.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34살의 A씨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부부 공무원이면은 뭐 살만하지 않겠냐 생각할 법도 한데 월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범주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고물가에 마트에서 장 한번 보기 무서울 정도로 매달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산층이면 부동산 고민도 없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 한 채 마련은 꿈도 못 꾸는 내가 그 기준에 들어갈 것 같진 않다라고 말했던 인터뷰를 싣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이고 중산층 비율은 계속 늘고 있지만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그러니까 심리적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등 자산 차이 괴리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도 심리적 중산층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셜미디어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중산층에 대한 인식 기준도 점점 상향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중산층인데 난 하위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비율이 많다는 얘기네요. 오늘 인천일보 소식으로 바로 인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내용입니다. 일면 탑기사인데요. 코로나 의료파업 사투 돌아온 건 적자라는 기사인데요. 의료파업 최일선에 있는 인천의료원이 지난해 처음 단기 순이익 약 113억 원의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모든 병상을 확진자들에게 내줬지만 엔데믹 이후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인천의료원의 경영난 지난해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치료에 따른 손실보상이 없어지면서 적자가 불가피해진 건데요. 지난 2020년 인천의료원의 의료손익은 약 202억 원의 적자였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단기순이익은 약 137억 원에 흑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손실보상금 지급 액수가 대폭 줄고 병상 가동률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처음으로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인천 의료원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거점 공공 병원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공공병원 경영혁신지원금을 1천억 원가량 확보해서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지만 41개 공공기관이 1천억 원가량을 나눠갖다 보니까 적자 폭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승현 인천의료원장은 코로나19 당시 손실보상금이 나와서 재정이 안정적이었지만 회복기에 들어서 손실보상금 규모가 줄었다며 과거에 받았던 손실보상금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음 달부터는 어려우실 것 같다. 정부에서 경영혁신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의료체계 기초가 되는 공공의료 기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인천일보의 일면 탑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지원은 인천서, 로스쿨은 서울행, 조지 메이슨 대 논란 일면 탑 기사인데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한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서울에 로스쿨 과정 운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교육청에서 해마다 수십억 원을 지원받고도 정작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역 안팎에서는 지난해 유타대가 서울의 의료혁신센터 입주를 추진한 데 이어서 또다시 대학의 서울행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운영 지원 협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소식. 그러니까 뭐 서울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돈은 인천에서 받고 서울에다가 이런 의료혁신센터 로스쿨 과정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요. 여야 인천 10대 공약 선점 올인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천 경실련에서 제시한 공약을 여야가 모두 채택했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한뜩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수도권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당기구 구성 공약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를 했고요. 또 인천시의 인천국제공사 지분 참여를 통한 경영 참여에도 뭐 찬성했다라고 하면서 인천경실련이 제시한 공약 모두 채택했다는 내용 경기일보에 나와 있고요. 중부일보에서는요.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국민의힘 인천 7대 공약 제안이라고 해가지고요. 국민의힘이 제20대 총선 정책 공약집을 어제 발표했다는 내용 일면에 나와 있네요. 기호일보 앞서 경실련 공약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일면 탑기사는요.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당기구 설치 윤 대통령 공약은 공연불이었나라는 일면 탑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당기구 설치 공약이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라는 내용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